교회 지체들의 관계를 맺는 일은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는 대인 관계술과 다릅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 지체 간의 관계 형성은 원만한 관계를 위한다기보다 목적은 예수님을 서로 간에 닮아간다는 목적을 두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 또 향해 가는 그런 목표점과 그 과정의 내용도 교회 지체들 간에 관계 맺는 것은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 형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행적인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영어로 우리가 보통 spiritual form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Christian forma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formation을 생각할 때 우리가 relationship building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뭔가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범주상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맺어가는 그런 관계 자체가 바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영성이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 중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죠. 그리고 완전한 영광과 기쁨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완전하신 관계와 만족하심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를 이루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의 관계는 바로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대인기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올리는 그 기도 속에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진정한 기도, 아버지께 올리는 주기도문이죠. 그 어떤 정확한 의미에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면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누리는 그 기쁨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이다 하는 그런 말을 쉽게 써요. 사실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죠. 사실은 비성경적인 그런 말입니다. 각자 살아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공동체로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굉장히 개인이 생존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침투해 오다 보니까 이거 나 하나 사는 것 그다음에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그다음에는 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 모든 그런 프레셔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혼밥을 먹는다, 혼자 산다, 그리고 싱글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핵가족이라 했는데 요즘에는 싱글 패밀리라는 게한 사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회 속에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듯이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인 것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생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까요? 아니면은 공동체가 생존하는 사회가 될까요? 멀리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영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교회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게 되고 자라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22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들도 완전히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의 그 마음, 예수의 의도를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끝에 부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사랑이 공동체 속에 연합된 관계 속에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관계는요 영성의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냥 교제 거기서 있는 것이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듯 릴레이션십 속에 있는 것이죠.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희가 교회와 영적 지도자 관계를 알았고 오늘도 이어서 이제 저들이 보는 이 영성의 문제는 교회 지체들이 서로 실천하는 관계 형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그 영성의 차원이라면 그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매우 실천할 수 있는 일로서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바로 나의 기쁨이 있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섬기고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생활 원리로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연구하고 학자의 어떤 그런 연구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우리 챙기는가 할 때 인스트럭션을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그런 건강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추측에 그냥 맡기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실행하라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 형성을 오늘 우리가 뭐 구절 딱 두 구절이지만은 정말 한마디로 가득 진리가 충전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훈계하라는 말이 12절에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라. 거기서도 훈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도 훈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훈계의 일이 누가 해야 하는 일인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관계는 그 영성은 교회가 함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성장을 할 때 영성이 함께 증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만드는 게 파였어요. 분파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데 더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영적인 어떤 그 은사에 대한 충돌도 있었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떤 그런 영적인 은사에 대한 충돌과 잘못된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4장에 그 모든 혼란을 중지시키는 그 내용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평화는 질서가 있는 가운데 오는 것이지 방종이 있는데 내 편한 대로 한다고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참 방종이 많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어떤 그런 자유를 갈구한다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피스가 있다 합니다. 절대 평화는 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속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요, 무질서가 방치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형제자매 여러분하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도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각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유예요. 나는 내가 각자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이 양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영성을 지니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워낙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시니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께서 오시니까 예수가 원하시는 영성을 구원받은 사람은 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을 갖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막 믿음하려고 하고 뭐 거룩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시작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 나에게 없는 모습인데 나에게는 새로운 거룩함의 갈구가 생기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의 인사 나누시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네. 나는 아직 아닙니다 하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어떤 능력을 좀 더 애써가지고 발휘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질서에 대한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이기에 데살로니가 또 후서 이어지는 그 서신 내용에서도 사도바울은 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3장에 보시면 3장에 14절 15절에 또 그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르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하면은 이거는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뭐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시사적인 문제나 뭐 철학적인 문제나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편지에 즉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 내용에 담긴 우리의 말, 즉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지금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깊으신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법이라는 것이죠. 무질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경우입니다. 나는 내 방식이 있어라는 얘기하는 경우 있죠. 내 법이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내가 법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무법이 아니라 자기가 법이에요. 그게 바로 무질서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법이고 기준처럼 행세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함께 증진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귐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뭐 서로 소셜라이즈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지체로서 영성을 위한 사귐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질서, 혼돈과 정리가 어떻게 함께 어울리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가 좀 꽤 된 일입니다. 제가 왔을 때 성가대 지휘자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람들과 관계도 굉장히 잘하고 아주 너무 살갑게 하고 또 성악 전공이어서 한번 이제 특성을 하면 막 사람들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고 막 그래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막 와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사실이 주중에 이 형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 교회가 다른 교회도 아니라 몰몬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는 그 형제 배경에는 또 한국에서 몰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몰몬 교회 이단의 그 성격을 얘기를 했고 이 교회 소속이 무질서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게 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게 좋아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반발이었어요. 반발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다른 곳에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 교회는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오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목사가 온 다음에 왜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젊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몰몬교회로 떠났어요. 그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때였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교회가 어선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의도를 이해를 했어요. 뜻을 함께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단과 연결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또 교회에 사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무질서를 훈계하는 일에 관해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무질서에 대한 것의 반응을 제대로 배우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심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심판하느냐. 예수님도 심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에 1절에 그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심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6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뒤잡혀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 모른다. 자, 심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이들의 영적 상태를 심지어 영적인 것을 전혀 분별하지 않는 개 돼지에 비교하셨어요. 심판이죠. 거룩한 영의 진리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물어 뜯을까 한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심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심판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된 것이죠. 주님이 심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위선자야라는 그런 말씀이 또 거기 있는데 자신의 큰 문제는 덮고 다른 사람에 관한 건 크게 하는 그 위선자적인 그 일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위선자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가시를 빼주라. 빼줘야 하는 것은 빼줘야 하는데 네가 먼저 들보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보이겠느냐? 그게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난 위선자가 되지 않겠다. 그죠? 다른 사람의 무질서에 대해서 내가 훈계하는 게 맞지 않다. 내가 들보가 있는데 뭐.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의 무질서에 대해서도 그냥 덮어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 뭐 무질서한 건 다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다 뭐 같은 경우 아니냐.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관계는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위선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선은 위선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바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영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도우심을 바라고 회개하고 회복하길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같이 일어나서 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바로잡으라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 와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폭이 넓어질수록 그 일은 점점 더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내가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일에서 성장을 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풍성하고 우리가 모이는 그런 모임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진지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보면은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관계 형성을 보면 이제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피어서 격려하고 돕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오래 참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의 경우와는 다르죠. 우리 교회 속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님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무질서하게 사람은 내가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내가 정했으면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게 이 무질서한 특징이에요. 끝까지 가서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다르게 말하면은요, 마음이 약하다는 그 이 성경의 그 이 원어의 뜻을 보면 small sou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작은 거예요. 쪼그라든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쪼그라드는 거. 그러니까 이리저리 휩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보다는 자꾸만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커 보이고 금방 외로워하고 금방 실망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사실은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이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중에 이제 돌짝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이 재물 유혹, 또 환란이나 이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밭 상태입니다. 이게 많이들 그러죠. 저희가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어떤 일에 대해서 강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약한 그런 경우도 있고 서로 간에 다 그렇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힘차게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약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격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격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이미 봤어요. 격려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격려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그 말씀 속에 이 격려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2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올해 붙들고 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격려하는 그 격려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함입니다. 예.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it's worthy하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린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그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격려하는 법은요, 계속 주님의 소망된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각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좀 살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지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 적합한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 장래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신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쉬지 않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격려입니다. 그게 격려예요. 각자의 형편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가, 회복시킬 수 있는가, 격려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는 각자 다 약한 부분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런 공동체에 그런 모임을 갖고 그럴 때 서로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강한 것도 있지만 약한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노출할 때 우리는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의 공동체의 경험, 공동체의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이어서 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힘이 없다 하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렇죠? 영적인 청년, 그리고 영적인 아비,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영적인 아버지는 싸움을 다 싸워봤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줘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청년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싸움을 할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 말 그대로 어린아이예요. 예수를 알고 성장하는데 아직 많은 부분이 여린 그런 경우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주의 유혹에도 버티지 못하고 쉽게 동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마치 아이와 같아요. 아이들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는 척하다가 엄마 아빠 없으면 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척하다가 입에다 훅 집어넣죠. 배탈 나고 막 손디고 막 그러듯이 그런 경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도와주는 건요, 옆에 붙어 있어주는 거예요. 붙어 있어줘야 돼요.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경험도 있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붙어 있어주라는 거예요. 디도서의 말씀 한번 보시죠. 디도서 2장 6절에 보면, 디도서에는 여러 이 연령층에 대한 구체적인 영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특히 보면 2장 2절에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않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이 많은 남자들은 6절에 보듯이 젊은 남자들을 권해서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끌리고 바락바락 그냥 다른 길로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들, 즉 영적 경험과 성숙도에서 어른인 사람들이 이 영적인 아이들과 꼭 붙어 있어 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꼭 붙어주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빠가 수영 잘해요. 아이한테 수영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어차피 각자 도생이 알아서 해봐. 그럽니까? 아니죠. 바짝 붙어있죠. 아빠가. 그래가지고 아이가 허우적거리는 거 하나하나 붙들어주기 시작하죠. 배를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손을 끌고 조금 깊은 데로 갔다가 낮은 데로 나왔다가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는 점점 배워가는 것을 바짝 붙어서 붙어있어주면서 도와주잖아요. 그거예요. 영적 삶도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 근데 이렇게 도와주는 일은 시간 엄청나게 내야 하죠. 관심 엄청 줘야 하죠. 항상 살펴야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은 그래서 소수에게만 주어져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도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교회가 영성이 살아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됨, 그리고 그 연합과 그 만족과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이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아가서 이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지체들의 관계 형성 마지막 부분에 매듭짓는 가르침이 오래 참으라 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 거.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그 사랑장애로 하는 것.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오래 참고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은 어떻습니까? 시편에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을 하죠. 오래 참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이 말 뜻이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화선에 심지가 길다 하는 거예요. 심지가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 붙이면 금방 폭발하죠. 심지가 길면은요 한참 다 들어와요. 오래 참는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금방 폭발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금방 폭발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신 것을 내가 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을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을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은 이제 교회 지체들을 더 넘어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의 어떤 일반 사회 속에서의 어떤 우리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태도예요.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걸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반 사회에서는 받았으면 돌려주되 더해서 돌려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된 사람이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 그랬어요. 자, 이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냥 매너 좋게 하고 조금 도움이 필요한 거고 채워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 현장이 사실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곳이 그 현장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착하고 매너 있고 좋은 일만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모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냥 그 말하기도 어렵고, 내가 참 착하게 하면 좀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좀 알고 싶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없는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자칫하면 크레딧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착해, He's so gentle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착하고 kind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를 해요.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 형성, 그리고 교회 넘어서 일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해야 하는 모습, 항상 좋은 일을 하도록 애쓰라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애써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애써야만 좋은 일을 내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내 이웃에게, 심지어는 어떨 때는 내 가족 중에 아직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경우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교회 밖에는 그렇고요, 교회 속에도요 다양한 타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을 어떤 도형에다 비유해가지고 동그란 사람, 어떤 사람은 네모난 사람, 또 어떤 사람 뾰족한 사람. 뾰족한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별난 사람 그래요. 별난 사람, 별처럼 뾰족뾰족하게 별난 사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별난 사람. 참 콕콕 찌르는 경우들이 있죠. 제 예전에 별난 교회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난 사람들이 있나 보다 찾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이렇게 관계가 좋은 교회를 또 별난 교회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무질서해서 자꾸만 그 뺏어간 촉수로 막 그냥 막 좌충우돌하고 찔러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마음이 쫄아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마음을 넓혀줘야 하겠고,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분별감이 없는 사람은 바짝 붙어 있어줘야 되고요. 이런 관계 형성이 대인 기술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그게 스피리추얼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온다면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벗기게 되는 관계예요. 왜요? 나에게는 없었는데 나에게 사랑이신 주님이 오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알고 섬기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죠? 모든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